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어제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자금은 러시아의 침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금의 90%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사용되며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이사회는 지난 2월 EU와 주요 7개국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동결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충당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EU는 2027년까지 발생하게 될 관련 수익을 최대 376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관련 자산 전액을 압류할 것을 제안했지만 EU는 유로화에 대한 위험과 법적 문제를 이유로 전액 압류를 꺼려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약 3분의 2는 EU에 있으며 대부분 벨기에 어음교환소 유로클리어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외부 세계의 어떠한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승전일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오만한 서방 엘리트들은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데 옛 소련이 수행했던 결정적 역할을 망각하고 전 세계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전 세계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며 우리 전략군은 항상 전투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 이날 열병식에는 러시아의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선보였으며 T-34 탱크는 단 한 대만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선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30년 집권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어제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기술 관련 문제들을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차량을 통해 미국인들의 신상과 차량 내부 대화, 행선지, 운전 행태 등에 대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나 규제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운전자에게 자율주행과 운전 보조 체계 등을 제공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내 커넥티드 차량들 중 중국산 혹은 중국 기술이 적용된 차량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전면 침공을 단행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7개월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미국산 폭탄들이 민간인 살상에 이용됐다면서 나는 그들이 라파로 들어갈 경우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8일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무관 추방 등을 예고했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러시아 대사관의 국방무관이 등록되지 않은 군 정보 장교라며 추방할 것을 밝혔습니다. 클레벌리 장관은 또 영국 내 외교시설 몇 곳에 대한 외교 지위를 해제하고 러시아 외교관들의 외교 비자 기간에도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정보 수집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의 악의적 활동으로 의심되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에스토니아가 최근 있었던 GPS 신호교란 사건에 항의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초치하는 등 유럽 곳곳에서 취해진 조치들 중 하나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한 양국 간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이 불법 행위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미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한 질문에 동맹국이라 해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에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한 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에 또 행정부에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이런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보도된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겨냥해 부유한 나라를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1기 집권 당시처럼 방위비 협상을 둘러싸고 양국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있어 양국 국민들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면서도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 양국 경제협력과 인태지역,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해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는 미한 동맹 강화, 미한일 안보협력 공고화라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유동성이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미한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동맹 100주년 비전에 대한 합의도 이미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더욱더 포괄적으로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또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또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동 이익 또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출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또한 불법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그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악화된 한러 관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 무기 도입 문제에 대해 러시아는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이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는 오랜 세월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며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한 입장 차이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공동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공격력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다섯 번째 취임식에 미국, 영국,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이도훈 주러대사가 참석했다며 한국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한국으로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전략무기 개발 관련 지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러시아가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79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에게 주로 북한 대사관을 통해 축하 친서를 보내며 끈끈한 연대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잦아진 대러 축전 빈도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최소 18척의 유조선이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포에는 새로운 유류 탱크가 등장하고 서해상에서는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의 운항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 길이가 약 70m인 유조선이 보입니다. 이 유조선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남포 유류 하역 부두 5개 중 한 곳에 선체의 가운데 부분을 밀착시켰습니다. 불과 나흘 전인 4일까지만 해도 이 부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유조선이 어딘가를 항해한 뒤 돌아와 유류를 하역하고 있는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4일까지 바로 옆 부두에 정박해 있던 길이 85m 유조선은 8일자 위성사진에선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는 남포 유류 항구를 드나드는 유조선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OA가 과거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포 유류 항구에는 해빙이 끝난 3월에만 최소 8척의 유조선이 입항했습니다. 이후 4월엔 7척, 5월엔 8일 현재 3척의 유조선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70여 일 동안 최소 18척의 유조선이 남포 유류 항구에 정박한 것입니다. 이 일대에 구름이 끼거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곳을 드나든 유조선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과거 보고서에서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해 매년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를 집계했습니다. 이를 3월에서 5월 남포를 드나든 유조선 18척에 적용하면 이 기간 북한이 확보한 정제유는 최소 18만 배럴에서 최대 54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연간 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특히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3월 남포를 출입한 유조선 8척이 운송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8만에서 24만 배럴의 정제유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양입니다. 남포에선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2월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남포 유류 탱크 지대 남쪽 한 지점에 원형 형태의 굴착 작업 흔적 2개가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이 중 한 개의 유류 탱크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새 유류 탱크의 지름은 약 20m로 측정됐습니다. 또 바로 옆 부지에서도 계속 변화가 포착돼 이 자리에 조만간 또 다른 유류탱크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에 유류탱크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초엔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탱크가 완공됐으며 같은 해 11월엔 지름 30m의 탱크가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엔 바로 옆 부지에 지름 12에서 15m의 탱크 2개가 신설되고 10월엔 북부지대에 유류탱크 3개가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 일대에 유류 저장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탱크는 현재 35개로 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올해 초 유조선 저반시설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유류탱크와 유조선 저반시설을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러시아로부터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받는 북한이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왓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And it's just further evidence that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에서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인 유선호는 현지 시각 9일 새벽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 해역에서 중국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유선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유선호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았다며 각 유엔 회원국이 유선호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유선호가 북한 해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선호를 포함한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은 지난해부터 중국 근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안산 1호 등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에선 얼마 전까지 선적 미상이었던 유조선이 북한 깃발을 달고 이동 중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림바호라는 이름의 소형 유조선은 한반도 시각 8일 오후 9시경 한국 울산에서 동쪽으로 약 176km, 일본 시네마현 하마다시에서 북서쪽 약 92km 지점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잠깐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이 외부로 발신한 선박 자동 식별장치 신호를 토대로 림바호가 북한 선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재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등록 자료에는 이 선박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 깃발을 달았지만 이후 2012년까지 키리바시 선적으로 운항됐고 그 후로는 줄곧 선적 미상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원래부터 북한 소유였던 림바호가 키리바시와 선적 미상 상태를 거쳐 다시 북한 깃발을 달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혹은 2010년대 다른 나라로 이전된 림바호가 다시 북한 소유로 되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중고 유조선을 다시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을 통해 악의적 행위에 대한 북한의 비용과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6일 발표한 국제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정책 전략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과 동맹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사이버, 디지털, 신흥 기술에 대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힌 이 문서에서 북한에 대해 다수의 국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를 통해 통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은 군사 기술 표적뿐 아니라 학계,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에 더해 북한은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숙련된 정보기술 인력을 파견해 부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응해 관련 정보기관과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적 압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의적 사이버 행위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파트너, 민간 부문과 협력해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절도, 정보기술 종사자를 통한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을 방해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사이버사령부, 국가안보국, 국토안보부, 법무부, 연방수사국이 북한의 악성 코드를 폭로하고 악성 사이버 인프라를 압수했으며 암호화폐와 경화를 압수하고 위협 정보를 민간 부문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함께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워킹그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한일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워킹그룹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전 세계 관리들에게 북한 정보기술 종사자와 사이버 행위자들의 위협에 대해 브리핑하고 북한의 사이버와 암호화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지원기금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권리를 존중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등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미한 상호방위조약,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 동맹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은 사이버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공개 성명을 지난 몇 년 동안 발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전 비상계획에 참여할 것이라며 기존의 상호방위조약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무력공격 수준에 준하는 사이버 공격은 이러한 조약에 따른 상호방위 의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첨단 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올해 2월 한국,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과 함께 6G 무선통신체계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공동원칙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대한 포럼도 2022년 출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이버 첨단 기술 회의에서 국제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정책 전략을 공개하며 동맹 파트너들과의 디지털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은 디지털 기술과 게놈 데이터 수집을 통해 자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me of our strategic rivals are working toward a very different goal. They're using digital technologies and genomic data collection.
또 중요한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무기화해서 정부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AI 기반 도구를 사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임무는 외교를 통해 선한 기술에 대한 비전을 국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7일 미국 사이버 보안 태세 보고서에서 전략적 환경을 설명하면서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은 미국 정부, 민간 부문,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이란, 북한의 국가 행위자들과 초국가적 범죄 조직,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악의적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고 공동 보건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정부가 핀란드, 한국, 요르단 등 다양한 해외 파트너와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위협과 암호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사이버 공격 사실과 암호화폐 탈취를 부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이란,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를 돕는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8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의 대러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2025 회기연도 국방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가 전쟁에서 상당한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상당량의 군수품과 미사일을 제공한 북한과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aw Russia engage North Korea, who provided quite a bit of munitions and missiles.
또한 이란이 제공한 드론은 러시아가 산업 기반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다시 일어서 어느 정도 전세를 뒤집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나 이란과 북한, 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혀 러시아가 불리한 전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등의 지원 덕분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창구를 통해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런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engaged in the right channels to emphasize our serious concerns about the PRC.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계속 검토 중인 제재가 있다면서 이러한 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새 회기연도 국방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It will help us tackle the persistent dangers from Iran and its proxies. It will help us take on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global terrorism.
이번 예산안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처하고 북한과 국제 테러 조직 및 기타 악의적 행위자들의 위협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침략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과 러시아의 점점 더 공격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에 세계적인 투쟁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안보는 강력한 목적의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의 당면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ur pacing challenge, continue its risky behavior around the globe. In the newly aggressive Russia, with its unprovoked war against Ukraine, a reckless Iran.
브라운 의장은 우리의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위험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모한 이란은 대리 세력 지원을 통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영내 분쟁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안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면한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긴박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위해 해상초계기를 파견합니다. 약 한 달에 걸쳐 한반도 인근 국제수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캐나다가 이달 초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항공기를 이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캐나다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초계기가 주일 유엔군 지휘협정에 근거해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이번 활동은 2018년 이후 11번째가 될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활동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캐나다를 포함한 관련국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오로라 해상 초계기가 이번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의미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캐나다 국방부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자국 항공기 또는 함정을 파견해 북한의 선박에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캐나다는 2018년부터 네온 작전을 실시해왔으며 공군 오로라 해상 초계기와 해군 밴쿠버함 등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을 단속해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네온 작전을 2026년 4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북한은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 같은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감시활동 네온 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섣불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전투기 두 대가 동중국 해양로를 감시하던 캐나다 오로라 해상 초계기에 5m 이내로 초근접 비행을 하면서 섬광탄을 수차례 투하하는 등 비행 방해 행위를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중국을 비난했으며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갸오이다오 부속도서인 츠웨이섬 영공에 불법으로 침입해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반박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중견 5개 국가 모임인 믹타 회원국 국회의장들이 처음으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트르키예, 호주 등 5개국 협의체인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북한과의 군사 도발과 불법 무기 이전을 지적했습니다. 이들 5개국 국회의장들은 6일과 7일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기술 사용 및 불법 무기 이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증가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을 지적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회의에서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계 구축을 위한 공동행동이란 제목의 믹타 의장 성명문이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성명문 제17항에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되도록 5개국 국회의장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과 의회 내 젠더 평등을 위한 도전과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 달성 수단으로서의 교역, 국제 이주 증가 추세 속 인권 보장 방안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년 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르셀라게라 멕시코 하원의장으로부터 회의 의사봉을 전달받고 앞으로 5개국 공동 번영, 세계 평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한국 국회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 지난 2013년 창설한 협의체로 매년 참여국들이 돌아가면서 의제를 설정해 주최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믹타는 국제 이슈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9월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출범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외교장관 회의와 국회의장 회의, 고위관리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이버 테러 대응, 이주 난민 문제, 여성 폭력 근절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5개 회원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영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 회사가 수천 톤에 달하는 유류를 북한으로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유엔이 정한 연간 상한선을 초과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도 북러 간 유류 거래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유류를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선박수배 공고문이 배포됐습니다. 화주인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선박 브로커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왓츠앱 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업계에 뿌렸습니다. BOA가 확인한 선박 수배 공고문에 따르면 화주가 운송을 희망하는 유류는 7천에서 8천 톤으로 선적지는 러시아 보스토치니, 하역지는 북한 남포입니다. 흘수, 즉 선박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은 최대 9미터라는 구체적인 항구 정보도 안내됐습니다. 공고문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차 선적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차 선적 일정이 5월 18일로 적혔습니다. 유조차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액체가 약 20톤인 점으로 본다면 북한으로 향하는 유류는 유조차 약 400대 분량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환산표를 이용하면 유류 8,000톤은 약 6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정제유가 단 두 번에 걸쳐 북한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해당 브로커에게 입찰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북한 서해까지의 운임은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7일 BOA에 1차 선적을 당장 원하고 있고 2차 선적 일정도 약 열흘 뒤로 잡힌 것을 보면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매우 급하게 유류를 북한에 보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리에 연간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공급했다며 관련 거래에 대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커비 보좌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이어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이들 거래에는 북한 유조선이 동원되는 등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간 회사가 제3국 선박회사 등을 상대로 공고문을 냈다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분위기에 편승해 민간 회사마저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동참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이번 공고문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동의한 만장일치의 유엔 결의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and it's just further evidence that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 제재 1718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그러면서 정제유 관련 제재를 위반하는 러시아 선박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체에 달려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선박 수배 공고문이 관련 업계에 퍼지고 있지만 입찰에 나서는 선박 회사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북한 항구에 직접 기항해야 하는 만큼 쉽게 나설 선박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공고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BOA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와 북한 간 거래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한층 진화한 미한 관계가 이런 압박을 상쇄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요구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크게 확대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글로벌 동맹 역할이 방위비 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국장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4월 30일 해체됐습니다. 미국과 50개국은 대북제재 감시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앞으로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Well, I think there's no question that this is a setback because we're going from a UN mandated
확실히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던 국제적인 대북 제재 조사가 다자간 성격으로 바뀌니까요. 관련 정부들은 대북 제재 감시 목표를 지원할 연대를 모색할 겁니다. 다만 다자 연대는 국제적 위임을 받은 기구만큼 효과적이진 않을 겁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유엔 총회 내에 혹은 유엔 밖에서 새 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지에로 국장님,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유엔 밖에서 효과적인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Yeah, I think you know, look, it's terrible that the panel of experts has gone away. The Russians shouldn't have vetoed it.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과 외교 활동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유엔 밖에 어떤 활동도 중국과 러시아엔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저라면 이러한 자원을 다르게 쓸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력이 줄잡아 10명이라고 합시다. 저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그 10명을 제재의 실제 이행에 투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토론 전 영상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유엔 연단 뒤에서 여러 나라 대표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이 점을 분명히 해둡시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2018년 이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근거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물론 러시아와 중국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과 동맹들도 그 보고서를 집어들고 제재를 실제로 이행한 건 아닙니다. 제겐 그게 진짜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심인데요. 대북 제재 이행에 이들의 협조를 끌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I mean, we don't need it. I mean, the part of the problem is they're the ones violating it, right? When we talk about North Korea has access to the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재를 위반하는 건 그들이니까요. 그렇죠? 북한이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는 방법은 주로 중국을 통해서입니다. 러시아를 통한 접근은 덜하죠.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의 현재 활동을 보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측면에서 협력합니다. 아마 우주, 미사일, 핵 분야일 겁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단속 대상이 대부분 중국, 러시아와 연계돼 있어 제재 이행에 그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역시 미국이 중국, 러시아 도움이 필요 없다고 보세요. 2017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찬성한 적도 있었는데요.
I think that our objectives would be better served if we're able to cooperate with China and Russia in implementation.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 제재 이행에 협력할 수 있다면 목표를 더 잘 달성하겠죠.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 하에선 우리의 안무는 잠겨져 있지만 뒤쪽 울타리는 헐리는 중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길을 닫고 있어요. 북한이 갖지 말아야 할 물자를 공급하려고요. 따라서 우리에겐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제재 수준에 필요한 압박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볼 순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때보다 효과는 떨어지죠.
최근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고위층으로부터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VOA에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간 단계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 중요한 외교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조율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요?
First, I think that we shouldn't really be negotiating with ourselves about what North Korea will accept.
북한이 뭘 받아들일지에 대해 우리끼리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말이죠. 따라서 중간 단계에 대한 미한 양국의 접근법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는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여요. 꼭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도요. 한국은 거기에도 회의적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북한이 미한 간 이견을 악용하려 한다면 그렇게 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어느 한쪽과 외교를 하는 것이겠죠.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한국 측의 정치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한국 고위 당국자가 왜 미국 고위층이 중간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걸까요?
Well, if I had to guess, I think the South Koreans realize that this president could be a lame duck in six months.
제 추측은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6개월 뒤면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은 비핵화 중간 단계에 속박되고 싶지 않은 거죠. 모두에게 나쁜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스나이더 소장의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6자회담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중간 단계란 어떤 모습일까라고 묻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매우 편안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협상을 재개할 것이고 북한은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행하지도 않고 있지만요. 우리도 이행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행하지 않고 있죠. 그것만으로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진 않을 겁니다. 1994년부터 내건 제안이죠. 훨씬 적은 걸 얻기 위해 미국이 훨씬 많은 걸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들이 말하는 중간 단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그저 선한 마음으로 핵물질 생산 중단에 동의할 리도 없고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북한의 천성이 아니죠. 따라서 미국이 무엇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 대북 협상에서 뭘 내놓으려는 거지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얼마나 공정한 발언이라고 보세요?
The statement, I think, reminds everyone of President Trump's prior position. In the first,
이번 발언은 누구에게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입장을 상기시키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전 세계적 관여 수준과 범위가 달라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적으로 한국에 직접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실제로 한국이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관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공동 목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 두 접근법의 손익을 어떻게 비교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떤 접근법이 더 나은지 판단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말씀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그의 재임 시 입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요? 그리고 한국의 방위비 부담액은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입니까?
Right, I think, you know, Scott is right. It's a different president, different government in South Korea, so that could
지금 한국에는 그때와는 다른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양측이 얼마나 잘 통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과는 공고한 관계를 맺었었죠. 한국과는 외교적 표현으로 중도적 관계를 유지했고요. 주로 대북 정책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한 건 미국의 요구에 동맹은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나토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말해온 것입니다. 미국은 나토에 많은 지원을 하지만 일정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동의한 국가들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반적인 초점이 될 것입니다. 미군 주둔, 핵우산, 확장 억제 등의 분야에서 말이죠. 손익 분석을 통해 양측에 동등하게 하거나 적어도 한쪽에 압도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런 상황을 볼 겁니다.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재임 시 집중했던 사안이니까요.
한국은 GDP 대비 2.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GDP의 2%에 미치지 못하는 나토 동맹 대부분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동맹보다 나토 동맹에서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도 하는데요.
It remains to be seen. It depends on how President Trump addresses the issue if he comes back into office.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달렸습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요소는 한국이 이제 미국 내 주요 투자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 투자의 상당 부분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적색주로 향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안의 정치적 문제도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따라서요. 의회의 실권을 누가 쥐느냐도 중요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한 미군 철수를 시사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역시 안보와 미국의 이익에 어떤 전략적 결과를 가져올까요?
Yeah, I think that's also another added difference here where the architecture in
이 점도 과거와 달라졌어요. 동아시아, 더 넓게는 아시아의 안보 구조가 달라졌죠. 쿼드, 오커스 등에 한국은 거의 가입 직전에 있거나 적어도 느슨하게 엮여 있죠. 이런 연대는 상당 부분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대중국 정책의 변화에 기반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곧 정책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이들 주요 직책을 맡느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마평에 오르는 많은 인사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미국의 폭넓은 안보 구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잘 압니다. 북한뿐 아니라 어떤 면에선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행동을 저지한다는 점에서요. 유럽에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가능성을 주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약속을 했고 어떤 경우엔 약속 근처에도 못 갔으니까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때 집중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2기 정부가 이 부분에 집중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상원에서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나토 국가들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못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면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초당적 사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바이든과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 차이가 장기적인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쓰신 책도 이 사안과 관련이 있죠.
Well, you're asking me to give away the punchline of the book. It's a spoiler, but
책의 핵심 내용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건 재미를 떨어뜨리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동맹을 글로벌 맥락의 광범위한 관계에 심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양자 간 쟁점에 집중하는 듯이 보입니다. 더 광범위한 다자관계 차원에서 동맹을 다루기보다는요. 이렇게 다른 접근법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수렴되고 있고 여기엔 양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4년 5월 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I, Nelson Rodesasa Mandela, do hereby serve.
남아프리카 최초로 자유선거에서 당당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1918년 남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만델라는 정부의 흑백 인종차별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만델라는 이후 저항과 투옥을 거듭하다 1962년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감옥에서도 죄수들과 토론을 벌이고 외부와 접촉하는 등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만델라의 노력은 점점 국제사회에 알려져 결국 남아공화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남아공 내 흑인들의 투쟁도 점차 거세지자 남아공 정부는 마침내 1990년 2월 만델라를 석방하게 됩니다. 27년 만의 석방이었습니다. 이어 만델라는 출옥한 지 4년 만인 1994년 5월 9일 마침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만델라는 이후 남아공의 350년에 걸친 인종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26년 5월 9일 미국의 탐험가 리차드 버드가 최초로 북극 횡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버드는 이날 비행선 두세핀 포드호를 조종해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 섬을 이륙했습니다. 이후 약 8시간의 비행 끝에 버드는 북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버드는 나침반 바늘이 정확히 북위 90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비행기로 북극점 상공에 도달한 것입니다. 리차드 버드가 처음으로 북극점을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인 1909년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점을 가장 먼저 밟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북극점을 비행한 것은 리차드 버드가 처음이었습니다. 리차드 버드는 이후 남극에 연구기지를 세우는 등 미국의 극지 연구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